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꼭 반드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강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말을 그냥 참고로 해라 뭐 이 정도로 듣고 너희들께 도움되거든 나를 믿고 뭐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뭐 천천히 믿어라 이런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안 듣는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그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가차없이 이미 그 죽음으로 오늘 본문 대응자 하면 죄 가운데 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뭐 세상 모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무슨 판단하지 결정하는 간에 일단 내가 그게 자발적으로 그게 참여해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결정조차도 전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서 들어밀면서 안 믿으면 이 죽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취지예요. 우리가 이제 저 하나의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죄를 확대시키려 하려면 우리가 예를 타가지고 예를 타서 이렇게 좀 몇 명 더 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찰 일이 아니라 또 대부분 해야 될 일이에요. 예찬 것보다 더 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대부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너 안 믿으면 죽어 하는 그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사정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랬을 게 아니라 누가 아쉬운 게 막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쉬울 것은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 선에서 시작한 일이 아닌데 하늘에서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려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문제를 우리는 그냥 통보 내지는 속에 또는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좀 용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중요하다 소중하다 굉장히 일이 많지만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중요함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뭐 이야기거리가 안 될 정도 더 뒷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운명은 종쳤네 끝났네 예수 안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끝났었어요. 그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났다 못났다가 하나의 그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사는 보람이 될 수 있어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 나한테 일을 여러 번 성공했다 하나의 실패했다, 내 인생에 출세했다 출세 못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나를 믿지 않냐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래 있다고요. 이 땅에서 둘이 세워놓고 니 잘했나 성공했나 실패했나 잘났나 못났나 그런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 그랬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디 일이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잘나가 못나가 그것이 아주 걱정거리 고민거리 기쁨거리가 되지요, 이렇게 이제 뒤치좀 물러가시는데,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 안 앞에 서고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야 그렇지만 뭐 세상에 나와서 왜 안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지 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아직까지 관심이 있다는 그것이, 이게 우리의 성격상, 우리의 우리의 성질상 이렇게 핑계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않냐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성격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큰 해일이, 큰 파도가 지금 폭풍이 있어서 파도가 지금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온 것은 모르고 아이고 해수욕 더 하다 갈까, 그냥 그만 보따서 집에 갈까, 해수욕 더 해가지고 내가 살까 시큼 좀 태울까 말까, 태운 데 성공했나, 니 좀 태웠네, 아니 나 덜 태웠다, 아 니 성공했네 나 실패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다가오는 해일이 앞에서는 다시 휩쓸려 갈 판인데 빨리 그 자리에서 피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안전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저 나와서 이거 큰 해일이 들어잡힙니다. 그럼 그 사람 아이고 목사님 해일 앞에서는 그렇지요. 해일 앞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살까 태우는데 관심 있는 우리들이야 그게 뭐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말은 큰 해일이 온다면 그거야 물론 또 초라하고 햇빛 태양 중요한 데 쫙 도망치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어디 세상에 들으십니까? 누가 더 이쁘게 태우냐 이게 더 중요하죠. 맞구나. 제가 설명하면 제가 없지 따라해요. 아주 감기 끼운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골라 잡을 이야기가 아니고, 알았다 할기는 해. 내 길 한번 더럽게 가고 그냥 한쪽으로 치워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물론 그렇고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취지에 그 깊이에 같이 동감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우리부터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맨날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더라.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이? 아이고 예수님 세상이 그러십니까? 세상은 또 딴 일도 있는데 뭐 그 왜 그 예수님 마음이야 그렇지?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 신경 씁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도리 아부 해가지고 한 예수도 믿게 하고 우리가 더 초조해가지고 용감스럽지 않고 담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재주를 피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심 같지만 어떤 한면으로 무슨 뭔가 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뭐 내가 초조한다는 자체가 이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이 의도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들어가기 전에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어떤 하늘에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완전 선포해버렸다는 이 큰 해일 같은 엄청난 선포 앞에 우리가 그냥 놀라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 죄 가운데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다 멸망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성공 실패와 전혀 무관하게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보통 네 죄 죽는다. 네 죄값도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해가 됩니다. 하도 죄가 많아지니까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이 말이죠. 뭐 그런 뜻은 저 보통 그저 손해요. 애들이 그저 함부로 놀잖아요. 마구잡이 놀다가 걔 죽었대. 애 죽었는데 우물 가운데 죽었대. 이 말은 뭡니까? 걔 죽는 현장이 우물이라는 넓은 영역 속에 어린애의 하나는 좁은 것이 포함시켜서 고 있는 더러운 채로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은 죄는 넓고 깊지고 깊고 너희는 그게 푹 빠져있는 그런 신세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뭔 뜻인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무슨 소개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항상 나와 너를 달리 같은 구역에 보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다른 구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거든요. 나와 내 가족과 내 구역은 이것인데 네가 내세울 수 있는 네 가족과 네 잘난 것과 한번 내세워보자 누가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잘났는가 서로서로 각자의 공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쪽 저쪽 다 치우고 모두 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각자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마음 되겠는데 몽땅 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을 왜 하셨냐 하면은 이것은 그 뒤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요것 좀 어렵습니다. 그 이제 25절 보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할 때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그들이 나오는 반응이 죄 속에 완전히 담겨있다는 반응인데 이게 뭐냐 너는 누구냐 이 짧은 물음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짧은 물음을 이렇게 물을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아예 그들의 신분을 아예 규정에 씻고 말하기 아예 규정해버렸어요. 단정 짓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너는 누구냐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몰라서 묻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대응할 때 나름대로의 전부 다 판단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이러시면 됩니다. 길 가다가 어떤 먼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말 그러면 정말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저 실례지만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물음은 당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 물음에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알아보려 합니다. 이런 취지지만 뻔히 다 아는 예? 자기 후배 와가지고 네가 형이면 다 술 먹고 와가지고 생기려면 야, 니 누구야? 어? 니 뭔데 얘한테 입탈 드는 거야? 할 때 너는 누구냐 할 때는 네 아들 잡으러도 난 니 다 안다. 네가 백만 해도 다 아는 거야. 예, 그런 뜻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누구야? 하고 묻는 것은 예수여 아무리 니는 우리 보고 뭐 욕을 하든지 저주받는지 신부한테 받는 해도 예수님은 기껏해야 우리한테 너는 누구야 한 하나의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의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야 그럼 주제 파악을 하란 말이야.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지나지 않아 착각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또 어렵지요. 네? 진정으로 굴복해서
저를 믿겠나이다. 이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해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예수 당신, 당신 누구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아무리 우리보다 더 높고, 뭐, 당신 말처럼 뭐, 어디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고, 뭐, 하늘이 나를 보내? 맨날 이야기 해봐라. 이, 맨날 내한테 하늘에서 보냈고, 나는 너희는 죄가한테 죽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니는 어떤 존재 지나지 않냐 하면은, 니 누구? 나는 그런 존재에 불만하는 것을 니가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아니, 목사님, 바리새인들은 들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한, 처음에 한 6개월 나왔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6개월 더 교회 열심히 댕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 1년 지나고 2년 지냈습니다. 가정에 무슨 바쁜 일 생겨, 놓고, 뭐, 누구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대학 보내고, 뭐, 또 뭐, 시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한다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회는 그냥 정기적으로 생기지만 점점 예수님이 어떤 대상이 되었냐 하면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 말씀은 너는 죄한테 죽어. 너는 항상 내 앞에 써야 돼. 큰 행일 같은 파도 같은 내 앞에 써 있어야 돼. 이렇게 방불 했구만. 바쁘다 보니까 예? 바쁘면 누가 부각됩니까? 바쁜 내가 부각되고 커져 보이잖아요. 크게 느끼잖아요. 내가 크면 누가 작아집니까? 예수님이 쪼매지시죠? 쪼매진다는 뭡니까? 예수님 누구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제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도와가신 분. 아무리 뭐 예수님은 3일째 분에 한 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거는 하나의,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세가다. 그분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 작은 대상,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절약되면 안 됩니다. 뻔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어요. 성령 안에서 다 아니다.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다 했어요. 넌 누구냐고 묻는 것은 이 묻는 나도 나의 자존심을 아직도 나는 갖고 있다 뜻이에요. 가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너를 누구냐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 광야의 생활이 나오는데 광야 생활을 접어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인들에게 큰 황당하고 어렵다 여기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산다는 것이 사람이 양식에서 사는데 기본적인 살 수 있는 물과 양식이 없어요. 또 먹고 싶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자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 보장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맛들었던 인간들의 음식을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뭐가 왔느냐 하면 뭐가 왔어요. 무슨 딱지 같은 그것도 빵조 같은 어떤 열매 같은 것이 부스리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때 주역이 16절 15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묻는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하늘의 시체를 파악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만나라 하는 것은 음식료로 줬다면 옛날 그들이 맛있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현재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만나를 준 거예요. 지금 만나가 왜 왔습니까?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생각하게 묻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묻는 게 아니고 양식은요 물은 이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고착된 깜깜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양식이 있어야 살아. 물이 있어야 산단 말이야. 이미 자기 양보하지 못할 부르지 않는 뭔가 있어요. 딱 있고 이걸 달라고 이게 없다고 보세요. 원망했고 그걸 달라고 또 네,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판 모르는 걸 줬을 때 그들이 속에 뭐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나설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를 물었다요. 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만나가 피때는 그 공간은 그냥 애라 이거 몰아줄 공간에 해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발한 차원에서 만나를 이것이 무엇이냐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줬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죄 가운데 상황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마치 만나같이 보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나? 누구 똑똑하나? 누가 바보가? 누구 잘났나? 누가 이거 뭐 잘 사냐 못 사냐? 저들끼리 비교하더라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그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 현실을 모르고 그런 현실을 모르고 내박도 모르고 하늘 하나님 의사라는 것도 모르고 저들끼리 누가 잘났나 이거 대단한 것 가지고 비교하더라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 먹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기도로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저쪽 반응이 뭡니까? 네 누구? 이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차원으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 그들의 네가 누구냐고 묻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면 아, 아멘 맞습니다. 형 이렇게 될 건데 아직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는 식으로 네가 누구? 이렇게 나왔다.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것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직이라는 게 있어 나옵니다. 예, 그 대목이 어렵다고 목설교자들 어렵다고 난리예요. 불의한 청직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관리를 하인이 재산을 잘못하니까 주인이 자 안되겠다 싶어서 쫓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도 알아요. 지가 그 재산관리 잘못해가 쫓겨나는 걸 알고 쫓기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자기한테 외상 강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 마음대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얼마가 갔어요? 얼마가 갔어요? 에휴 나 5만 막 쫙 가면서 5만 가서 2만 가갔어요? 하나 가서 지가 장부 조작해가지고 대신 나중에 내가 짧은 한 대 좀 잘 봤었어? 아니 지재사입니까? 예? 주인 제사를 마치 기재선처럼 횡령해가지고 횡령하는 이유도 뭡니까? 나중에 지가 이 쫓겨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한테 줄 그 순 이기주의 예? 자기 장래밖에 자기 미래밖에 모르는 자기 쫓겨나고 자기 그 자기 돈을 이익밖에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 들어보세요. 이거는 바리새인이 들어도 나쁜 놈이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면서도 이거는 또 나쁜 놈이고 이건 어린애가 들어도 나쁜 놈이고 하늘도 봐도 나쁜 놈이고 땅에서 봐도 또 모두 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야기 하셔놓고 나쁘지 나쁘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이 세대의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아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못하다 오히려 지혜롭다 이게 왜야?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나쁜 짓은 하고 있지만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내 현 위치가 어떠냐를 그걸 파악을 하는데 네 바리새인도 네 잘한 척하고 심판자도 모르고 예수가 와도 이 메시아가 와도 해결 안 하고 너희들 오히려 그 불의한 증인이다 너희들보다 거중의 자식이 자기 자칭 빛이라 한 보다 너가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칭 빛이라 하는 바리새인보다 이 불의한 증인이가 더 훨씬 더 의롭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인데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유명한 게 나오는 뭐냐면 여러분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아니했더라면 현재 탕자 형님 있잖아요. 탕자 형 탕자의 형은 지가 나쁜 놈인 줄 몰랐어요. 지는 성실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천하에 착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와 늘 함께 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만 늘 부르면서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탕자가 허랑방탕 재산 날리고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자칭 착하고 착실하고 순수하다 여기는 그 신앙과 그 모든 자질은
도리어아버지로부터같이아버지로부터책망받을인간으로태어났습니다그렇다면예수님의취지가뭡니까예수님모든말씀의취지가뭐예요모든인간똑같다는거예요죄가운데죽으리라이말입니다죄가운데죽으리라큰해일처럼큰바보처럼 밀려왔는데내가왔는데뭐남있는것도선택사항이라고아니에요이거는당연현실이에요당연현실이라이말이죠아유교회가면고맙지정도가아니라교회가고안하고예수믿고안믿고뭐해도되고안해도문제가아니라예수를안믿기려면죄가운데멸망한다끝난이야기예요끝난이야기라니까요괜히중간에서우리가중계하려고하지마세요예어쨌든중계하려고하지마세요예에이예수님도한발짝양보하시고내가또좀자기주제파악해가예수믿어봐봐에이양쪽다좀싸우지마시고좀이렇게지가대도안게지가중계자로나서생각하지마세요오늘보면30절보니까이말씀을하시에많은사람이믿더라많은사람이믿더라믿어버렸어요예수님께서그들을믿게하고설득했습니까그들을믿게하고얘내믿으면이사업달린다니병고친다이렇게이렇게사살달래줬습니까예수님께서는모든사람은죄한테지금죽어있다죄에푹빠져가지고우물죄라는우물에빠져가지고지금죽어있는상태야나는그걸통과하러온사람이야온사람이여기나오죠여기보면이치나와요내가여기여기보면여기26절에보면나는처음부터너에게말한자냐내가너를위하여이렇게판단할만하나를보내신이를찾으시에내가그에게들은그것을세상에말하라나는하늘에서아버지께주신그그만큼그대로전해버려전한다이말입니다모든사람죄가한테그냥지금죽어있는상태다그렇게하니까그쪽에사람들이믿더라야돼믿더라설득당하더라가아닙니다이해되더라가아니라믿더라이사실을이절박함을절박함으로받아주더라이말입니다절박함을절박함으로예수님의절박함을자신의절박함으로받아주더라이말입니다이제말씀을맺고자합니다그러니까우리가성경을보고예수님을바로알면요마치비온뒤에하늘이청명한것처럼세상이온통말끔해요복잡한게없습니다괜히우리가어쩌지않게중간에서서중계자하려고하기복잡스럽지그거그렇게이렇게그렇게주제놓는짓을하지마시고요청명한하늘처럼예수님말씀이뭘까늘자신부터가득서면하늘도청명해보이고세상을돌아봐도깨끗하게보이고뭐가고민거리가많았습니까주께서하시는그말씀앞에서있다는말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아버지예수님께서세상을보는것이깔끔하게보았습니다모든사람은죄가운데죽으리다그한마디로표현할수있는세상인데왜우리는그러한절박감속에동감하지못해서복잡스럽게세상을판단하고기준대로평가하려고했습니다이러한청명하고깨끗하지못한마음을이제는투명한마음으로깨끗한마음으로바뀌어주게하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원합니다